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언약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주간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셨는데 또 후속 성경 세미나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너무 복된 시간이 되었고 더더군다나 지난 주간에는 그라샤스 합창단이 독일 마르크 도브도르프 합창제에 나가서 대상을 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를 하나 나타내셨습니다. 그건 대상이 가져주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종에게 나타낸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경 말씀에 아모스 3장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느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합창단 한 분 한 분 간증처럼 합창 대회에 나가서 그 팀 전체가 1분씩 노래를 하고 그 다음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대회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깜짝 놀랬답니다. 2년 전에 대회한 그들 노래를 그 대회를 들으면서 아 우리도 나가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이번에 나가보니까 너무 수준 높은 합창단들이 많이 왔답니다. 어떤 형제님은 간증하기를 가보니까 파바로티 같은 사람 10명이 턱 서서 노래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고 보니까 그들은 안악자손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더래요.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는 형제들이 그 늘 찬양을 하니까 아 저렇게 형제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에서 정말 발전의 찬양을 잘한다 하고 했는데, 한행제님이 간증하기를 자기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카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뭐 작곡가, 그 뭐 교수, 뭐 다 쟁쟁한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 합창단 멤버로 다 돼 있는데, 오바울 형제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꼭 개밥 주는 사람 같으래요. 사택에 앉아서 합창단 간증을 듣는데 마음에 이제 있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야기, 이제 앉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리고 형제는 자기는 늘 이 음정이 틀린대요. 왜냐? 어느 게 맞는 거고 어느 게 틀린지를 구분이 안 간대요. 근데 이번에 합창제에 가서 그 품바 하는 품바가 들어간다 마지막에 탁 그 대목을 하는데 합창단이 다 깜짝 놀랐대요. 어, 저거 맞는 음정인데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었답니다. 대회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맞춘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 합창단이 그냥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종 선자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이 행할 일인 거예요.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한 명 한 명 간증을 들었을 때, 아, 역시나 우리 합창단이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런 간증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 보리스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도대체 너희들은 정체가 뭐냐? 우리 합창단을 보고 그랬대요. 왜? 처음에 하면 안 된대요. 음정 다 틀리고 안 된대요. 근데 나중에 연습해서 하면 또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냐, 왜 처음부터 이렇게 못하냐, 너희들 정체가 뭐냐. 보리 선생님도 이해가 안 가는 난해한 합창단인 거예요. 근데 대회에 나가서 탁 너무 떨리더래요, 나가기 전에. 근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하나도 안 떨리더래요. 그리고 첫 음을 딱 내는데, 첫 공연이 있다, 아침 9시 반에 일찍 가는데 아침에는 이 몸이 안 깨어서 음이 안 트인대요. 오후가 되어야 음이 탁 트이면서 오후에 소리가 훨씬 좋아지는데, 그날은 첫 음을 딱 내는데 음이 빵 트이면서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고 제대로 된 음정이 나오면서 퍼펙트하게 탁 소리가 나오더래요. 이건 우리가 노래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한 번 한 번 간증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에 쓰여지는 도구였구나.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는 합창단에서 그래도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최혜미, 박진영, 소프라노, 이들의 간증을 또 들어보니까 그 간증이 또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최혜미 자매가 간증하기를 자기는 합창단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아, 내가 정말 나는 아무 쓸데없는 자구나. 쓸모없는 자구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쓸모없는 나기 특별을 들어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는 그 간증이, 그 아름다운, 어떤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노래인 거예요. 그 곡조는 안 붙여져 있지만은 그 간증을 들으니까, 야, 세상에 최고의 합창제에 나가서 대상을 타고 온, 그리고 합창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간증이 자기가 비워져 있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마음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그 속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공명통이라고 하죠. 그 안에 뭔가가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데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우리 합창단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 사람들 속에 하나하나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 귀한 간증들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합창단에 나 없으면 되나 봐라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는 일을 하셔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어지니까 나기 특별을 들어 쓰듯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아직도 뭔가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마음이 차 있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내가 하지 뭐, 마음만 먹으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아직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믿는 그 마음을 제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깨우쳐 주려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후속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다가 의문의 묵은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서 율법에 대해서 쭉 좀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부분 한 부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율법 지킬 수 없는 법이다,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율법에 대해서 풀어지면 신앙 전부가 여기서 풀어지겠구나. 한 주간 율법에 관한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참 복이 되었고 또 같이 형제자매들 마음에 또 이번에 새로 구원받은 분들 마음에도 참 축복이 되었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율법이 내려오게 된 배경이나 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 율법의 목적이 뭔지, 그래서 율법의 시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율법의 직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또 율법의 능력이나 율법이 말하는 바나 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서 참 복된 시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은 단순하게 율법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 길로 인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언제 주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왔죠. 그래서 약 BC 1491년경에 주어졌기 때문에 약 1500년 전에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거기서 다시 43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더 옛날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는 언제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뒤에 이제 나중에 모세가 또 광야로 쫓겨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면서 출애굽하게 되는 이야기, 율법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브라함 시대 뒤에 이제 모세 시대가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뒤에 나오는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율법은 그 뒤에 생겼습니다. 430년 뒤에 생겼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지라. 이 말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칠판으로 늘 보다가 여러분들 그냥 말로만 쓰면 감이 잘 안 잡힙니까? 그럼 여러분 칠판 통해서 칠판 좀 갖다 주십시오. 간단한 거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좀 더 길게 가봅시다. 아담, 첫 사람이 이제 아담이고, 그 다음 모세 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요? 약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약속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약속은 언제 주어졌다고요? 자, 430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이 약속을 없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율법이 생겼는데 그 율법으로 봤을 때 형편없고 못나고 추하고 악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내가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이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새 언약이 주어졌죠? 그렇죠? 그럼 새 언약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약속이 주어지고 새 언약, 새 약속입니다.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이 약속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율법이 약속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 언약이 오고 난 다음에 또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뭔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 행위가, 이 행위가, 율법 행위가 약속을 폐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건 후에 생긴 거예요.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행위가 약속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없앨 수 없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 그것처럼 내 마음에 새 언약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후에 생긴 행위가 그 법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위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이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이 법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 성경을 찾아서 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민수기 21장을 찾으세요. 4절,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에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어서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백성이 구한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어요. 백성들이 구한 구원의 길은 뱀들이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다. 왜?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뱀들이 떠났으면 속이 시원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구원을 해준 게 아니에요. 백성이 요구하는 구원의 길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줍니다. 그래서 뱀들을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 위에 만들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줬습니다. 왜냐? 이게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걸 준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 뱀들이 떠나가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뱀에게 물린 사람은, 이미 뱀의 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뱀들이 다 떠나가도 죽어요. 보면은 뱀들이 다 떠나가도 죽는 거예요. 왜요? 뱀의 독이 이미 들어왔는데 뱀이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뱀의 독이 들어왔기 때문에 뱀의 독으로 인하여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습니다 보면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뱀을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구원의 길이에요. 백성들이 구한 구원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안 짓기를 바랍니다. 죄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죄 짓는 삶, 죄악된 삶이 다 떠나가면 될 줄 알지만은 이미 죄의 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미 죄로 인하여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천국 가느냐? 못 간단 말이에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뱀에게 물려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이 새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약속을 줬는데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놋뱀을 쳐다본 적 쳐다보면 살리라. 이 놋뱀을 줬고 이 약속대로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또다시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당할까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없앨 수 없다.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죄와 불법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는 새 언약이 주어졌는데 내가 잘못된 어떤 행위를 했다 해가지고 그 행위가 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것처럼 이미 약속을 줬는데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물렸다 해서 사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쳐다보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뱀에게 물려가지고 쳐다보면 쳐다보고 살았다고 합시다. 그 길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뱀에게 물리면 죽을까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발견했는데 또 뱀에게 물리면 뱀에게 물려 죽을까요? 아니요. 쳐다보면 산다는 이 법칙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놋뱀을 성경에 놋뱀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했죠? 자,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2015년도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면서 여러분이 법을 어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미 다 이루었다는 이 언약이 주어졌는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이후에 생긴 잘못된 행실이, 잘못된 행위가 약속을 폐할 수 있을까요? 폐할 수 없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자, 약속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뱀에게 물리면 뭘 해야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내가 범법을 해서 범죄를 하면, 죄를 지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약속을 폐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저지른 죄가 2000년 전에 세워진 약속을 폐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율법 행위가, 내가 잘못된 율법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 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뱀에게 물려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되듯이,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와 어떤 죄를 이야기합니까? 어떤 죄와 어떤 죄요?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 뭐 주석이나 이런 게 붙어있지 않는 성경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 해가지고 일 해놨죠. 무거운 앞에 일 해놨습니까? 그 일 해가지고 난 하주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혹 그리끼는이라고 나와있죠. 예. 자, 여러분 삶 속에서 혹 끌어끼는 그런 죄가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그렇죠? 그냥 뭐 내가 사소한 그런 죄들은 너무 내 마음에 끌어끼는 죄가 있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있죠? 예. 뭔 죄가 있습니까? 말 못할 죄가 있죠. 내 삶 속에 말은 못하지만은 자꾸 마음에 얽매이는 죄가 있는 거예요. 또 내 마음에 막 좀 끌어끼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고해 성사하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 내 분명히 내 마음에 이제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지난 후속 집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아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내가 건너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건너가게 할 것을 믿는 것이구나. 울지 말라고 할 때 내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울지 않게 해주실 걸 믿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면 실패하게 돼 있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런 변화가 오는 부분에 관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뭐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뭐 죄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자꾸 얽매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 자꾸 끓이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부분에 두 가지를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음에 그리끼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길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 경주를 경주하면은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는 이야기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길인데요.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성경에서 그리끼는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이 두 가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경주를 경주하며, 한마디로 달려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내가 그리끼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실패하게 돼 있고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앞에 하나님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의 일을 향해 달려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의 일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 사람이 죄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예로 다윗이 왜 범죄를 했느냐? 다윗이 왕들의 출전할 때가 돼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가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쟁에 머물러 있다 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를 거느렸다.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낮잠을 잤다는 이야기겠죠. 왜 낮잠을 잤겠어요? 그 전날 뭐 했기 때문에요? 예? 그 전날 왕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 있으면 낮에 낮잠 자고 놀고 이럴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왕궁에서 달려가지 않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돼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안 나가고 머물러 있으니까 달려가지 않으니까 범죄에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근본을 해결해야지 나타나는 거 이거 없애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면서 그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전쟁에 나 달려가면 그 죄에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온전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내가 머리털 한 트럭이라도 검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는데 안 되는 내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너를 온전케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고 다 두고 네가 끌어끼고 옥미지 다 두고 달려가라. 주의 일을 향해 달려가면 네 삶의 변화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죄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뭐냐면은 늘 문제 터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뭐 법을 강화한다, 뭘 어떻게 한다, 뭘 어떻게 한다 맨날 뒷북치죠. 소용 있어요 없어요?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잘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죄 처리하는 거기에 평생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복음을 향해서 교회 간에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결해질 수 있는 거지 안 달려가고 앉아서 내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면 이 성령의 소욕은 작은데 육체의 소욕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수록은. 그러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내가 교회와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서 초식 동물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태어났을 때입니다. 어린 새끼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 맹수들이 왔을 때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사파리 이제 관광을 해요. 내셔널 파크에 가서 야생 동물들 구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서 차에서 절대 내리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꼭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겠죠. 차에서 내려가지고 뭐 이제 기린을 배경으로 뭐 아니면은 얼룩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런 걸 누가 잘하는지 알아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말 안 들어요. 어디 가나 표가 나요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기린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아니면 얼룩말이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맹수가 없는갑다, 사자가 없는갑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 빤히 보이는데 사자가 있어도 이 기린들이요, 아니 그 얼룩말들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자가 다가오나 안 다가오나 봐요.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사자가 잡으러 올 수 없는 거리. 사자는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뛰면 헐떡거리고 이제 오래 못 뛰어요, 보면은.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어요. 초식 동물들이 여기 있는 곳에 사자 없겠지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은. 자, 뭔 이야기를 하다가 일로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프리카 있었을 때 막 그게 상상이 막 떠올라가지고 본론을 잊어버리는데. 자, 우리가 어릴 때, 아, 이제 생각나네. 어릴 때 위험한데 새끼를 데리고 있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데.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뭐냐면은 무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어리지만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릴 때 스스로 절대로 신앙이 안 되는 것은 또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절대로 지켜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서 달려가요? 혼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적인 방향을 향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어떻게 이익을 갈 수 있냐?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내가 삶 속에서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는데 이건 교회 안에 있을 때 내가 또 내 자신의 형편 속에 내 자신의 모습에 빠져 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뭘 하나 온전케 할 수 없는데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달려갈 수 없으니까 교회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교회가 달려가는 길에 내가 함께 달려가니까 내가 교회가 하는 일을 함께하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삶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모친들 그렇죠? 드라마 못 봤죠? 이번 주간에. 예, 집회하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2주 다니고 또 이제 또 서울 대전도 집회 또 가야지 이러면은 아이고 그놈의 드라마가 어떻게 됐는지 막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렸을 거예요, 보면은. 드라마 싫어하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교회와 함께 하다 보니까 드라마가 어디 가버렸어. 집회 참석하느라고 계속 오다 보니까. 그렇죠? 예. 달려갈 때 내가 죄악된 삶에서 멀어질 수 있는 거지. 내가 머물러 앉아있으면 죄 안 지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에 잡혀서 육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노뱀을 쳐다보라고 한 것처럼 뱀에게 또 물리면 노뱀을 바라봐야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거지. 그 외에 자기가 애를 쓴다고 뱀에게 안 물리려고 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쳐다보면서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구름기둥 불기둥하고 따라가다 보면 어떨까요? 뱀에게서 멀어지겠어요? 안 멀어지겠어요? 거기 있으면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뱀이 불뱀이 득실득실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뱀 조심한다고 될까요? 아닌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서 가보면 어느덧 뱀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선하게 산다, 죄 안 질로 애쓴다, 100번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내 삶이 세상의 육신의 삶과 죄악된 삶에서 멀어져서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대부분 3, 4년 안에 다시 범죄에 빠져서 범죄자가 되는데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지금 교도소의 교화위원들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면서 교도관들 전부가 강연 들어보고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다 엉클입니다. 이 강사분 이야기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어느덧 그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건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예수님에게 맡기고 네가 달려가봐라. 마치 신앙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자전거가 멈춰가지고 있으면서 균형 잡는 게 쉽던가요? 어렵죠? 네,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죠. 네, 겁이 나서 달려가진 않고 자꾸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전거 타는 법을 터득하면 넘어질 듯 해도 달려가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달려가는 겁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함께, 복음의 일에 함께 달려가 보면 그 삶이, 달려가는 삶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달려,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혼자 앉아서 신령해지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혼자 앉아서 내가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죄에 빠진다, 난 자꾸 육신에 빠진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 내가 교회와 함께 달려가고 복음과 함께 달려가고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이 길을 달려가면 이게 내 삶을 정결케 해주구나. 하나님이 그 두 가지 길을 준 거예요. 믿음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여러분 삶은 어느덧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달려가고 있는 삶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에서 여기서 매여서 죄 짓냐 안 짓냐, 죄 짓고 난 다음에 죄 해결할 예수는 이 살면서 이제는 달려가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주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자,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삶,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내 인간의 방법으로 또 아니면 내 수단으로 내 계산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계산 말고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삶은 너무너무 놀라운 삶인데, 믿음의 삶을 터득한 사람이 있고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치 수영을 터득한 사람이 있고 수영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미국의 고등학교 제도 가운데 어떤 제도가 하나 있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도가 뭐냐면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수영 과목이 있대요. 수영을 통과해야 이게 졸업이 된대요. 그래서 15분 동안 물에서 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 뭐 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15분간 떠 있을 수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죠. 왜냐, 여러분 물에서 15분 정도 떠 있으면 어디 가든지 빠져도 다 건져줄 수 있을 거예요. 구조를 다 받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꼭 이제 여름철 되면은 꼭 무슨 사고가 일어나요? 물에 빠져 죽는 익사 사고가 일어나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물에 빠진 아이를 건지러 갔다가 뭐 부모가 물에 빠져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 보셨죠? 야, 이거 생명과 직결된 그런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왜 도입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거에 도입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면은 전부 다 물에서 15분 정도 떠 있을 수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어떤 한국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학교 졸업할 때 15분 그 통과했냐, 그 통과했대요. 자기는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막 물에 떠 있는다고 애를 먹었대요. 15분 동안. 근데 다른 그 외국인 친구들은 물에서 논대요. 막 수고하고 그 시간 공 가지고 막 그냥 놀다 보면 15분 지나면 그냥 통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쭈라고 용을 써야 15분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가 놀이터가 돼가지고 막 수고하고 그냥 놀고 놀이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빠져 죽는 무덤인 거예요, 거기가. 그 수영을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하느냐 못하냐, 어설프냐 잘하느냐 차이가 나죠.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거기가 무덤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픔이 오면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오면 고통할 수밖에 없고 근심 오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다 고통하고 근심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터득하게 되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냐, 어떤 문제가 오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그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도 거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을 딱 갖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터득한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삶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막연해 보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 마음에 지금까지 내 방법과 또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도무지 뭔지를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운전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나이가 50, 60이 돼도 여전히 운전을 못해요. 그렇죠? 나이 많다고 운전할 줄 압니까? 아니죠. 그처럼 구원을 받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형편에 매여서 살아요. 행위에 매여서 살아요. 자, 형편에 매여 사니까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에 이거 된다 믿음의 소리 절대 못하는 거예요. 형편으로 그게 되겠나,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간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 행위와 다른 사람의 행위와 엮어져서 얽혀져서 오만 시비와 오만 판단과 오만 불신이 다 마음의 자리를 잡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될 마음에 그 마음의 오름이 자리를 잡고 선악의 기준이 자리를 잡으면 잘했니 못했니 누가 서운하니 서운하지 않니 뭐가 어렸더니 졌더니 하면 그 형편 아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고통하고 갈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신앙이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이고 구원받은 교회 뭐 똑같네 뭐 구원받았다는 인간들 뭐 더하네 뭐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드느냐? 믿음의 세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행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 행위에서도 그게 용납이 안 되고 판단만 되고 불신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 어떤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만 문제가 안 됩니까? 형들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서운함과 섭섭함, 원망, 불평, 불신, 보복하려는 마음 여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넘어서 형들에게 믿음의 소리를 하고 형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점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니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내 저떤 내 형편의 소리를 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소리를 하는 건 믿음의 세계를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배우면 직접적으로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 요셉 그 안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안에 자기 직접 피해를 줬고 감옥에 가게 만들었는데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잃어본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지 인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있지 않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두 가지 형편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과 내 마음의 세계에서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된 사람이라는 이 형편 이 두 가지를 못 넘는 게 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된다.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된다. 갈등이 된다. 어려움이 된다. 내가 믿음으로 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넘게 되어지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다가 아니라 이 너머의 세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놓은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에 글로 인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고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믿음을 갖기에 적합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마음을 잘 품는 거예요. 그래, 말씀도 믿지만은 또 형편이 오면은 형편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주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좋은 길을 이런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런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길을 예비해놓고 쉬운 길을 예비해놨어요. 이런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갖기 쉽도록 만들어놓은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배를 고정시키는 닻이 있는 것처럼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주 흔들리지만은 이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줘서 흔들리는 마음을 요동하는 마음을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마음을 떠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약속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뭘로 갔느냐? 내가 그냥 내 마음에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할 걸 믿고 도우실 걸 믿습니다 하면 그 마음이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 없어요. 형편이 오면 또 형편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쉽게 믿으면서 떠나버리고 흔들려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줘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터득한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보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터득한 게 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약속이 내게 보배다. 내게 가장 보배로운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베드로의 생애에 베드로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참 많은데 허물도 많은데 베드로가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향해 달려왔는데 베드로의 삶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되려고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지 말고 막 굳게 내가 다짐을 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닻이 여러분 마음에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떠나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일을 했는데 이 말씀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 새 언약과 옛 언약 이게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내 마음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 앞에 많은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만나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해 봤습니다. 다른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일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담스러울 때, 내가 한계를 느낄 때, 나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약속을 찾고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때 그 약속 하나가 내 삶을 그렇게 복되게, 소망스럽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제일교회라는 곳으로 사역자 이동을 해갈 때, 그때 제 나이가 이제 31살이었습니다. 서울제일교회는 큰 교회였고, 옛날 선교학교도 있었고, 박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고, 다 앞선 종들이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저는 25살에 사역을 시작해서 영주에서 3년, 천안에서 3년, 그러고 나서 이제 서울제일교회로 가는데, 큰 교회로 가니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어떻게 그 교회를 감당하겠나. 자, 내 마음에 부담스럽고 어렵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죠. 그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 안 되고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약속을 찾는 거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내가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뭘 구하느냐?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 하나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내게 보여주신 말씀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 소년의 도시락인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는 50명이 아니라 5명을 먹이기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겠죠? 한 소년의 도시락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걸 가지고는 5명도 못 먹이지만은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죠? 내가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더라고요. 내 능력을 가지고는 내가 5명 있는 교회 가서도 사역 못할 사람인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는 5명 있는 교회 가서도 못 먹이고 사역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그 마음에 그 말씀이 내게 오니까 제가 처음 딱 서울제일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서 첫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서울제일교회로 온다는 게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전에 박 목사님 사역하셨던 교회고 선교학교도 있었고 다 연륜도 깊고 지금까지 앞선 종들이 다 왔는데 그 새파란 그런 사역자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내 능력 가지고는 5명도 못 먹이지만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음이 있도록 거기서 참 재밌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 일어나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나이도 어리고 뭐 모든 부 연륜도 어리고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일하시는 걸 봤습니다.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든 부담스러운 일이든 문제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내 마음은 자주 흔들리지만은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든 또 정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든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이루었다고 했고 저희 죄와 저희 불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또 내가 죄를 짓는 형편이 나타나고 악한 모습 나타나면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과 반대되는 형편이 나타나도 뭘 믿느냐?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걸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요동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은 약속으로 여러분 삶을 온전케 하려고 이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놨습니다. 찾으십시오. 이 안에 어떤 내게 해당하는 어떤 약속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 약속 하나 믿으면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다 주어놨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약국을 갔다 합시다. 약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약이 어느 거고 어느 약이 어디에 적용되는 게 모르면 못 먹겠죠? 없었어가 아니라 다 있는데 이 말씀 안에도 그래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거고 말씀을 듣는 왜? 그래야 무슨 약속이 있는지 알아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적용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이걸 내가 배워놔야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배워놔야 내가 이런 어려움은 그래 맞아 내 형편이 꼭 다윗이 시글락이 불탔을 때하고 형편하고 같네.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다 망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다윗이 다 망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쫓아가라 정령도로 찾으려고 했는데 그럼 내가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 내게도 이 모든 걸 다 회복해 주시겠네. 그럼 여러분 지금 다 망해가지고 막 밥 먹기도 어렵고 지금 막 어려운 형편을 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줘서 그 약속을 믿으면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혜택을 준 게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줬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약속 의지해봐야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약속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제주도 데려가마 아니면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우리 프랑스 파리로 가자 약속을 했다 합시다. 친구가 놀려와가지고 아이고 좋아요 나도 이제 파리 가보겠네 하고 하면 소용있어요 없어요? 남의 자식이니까 약속하고 상관없어. 걔는 안 데려가. 약속하고 상관없어. 그렇죠? 참 아들들에게 약속이 해당되고 남의 집 애가 막 그 약속 갖고 막 들떠가지고 방학 때 프랑스 파리 간다 하고 기내 가방 사가 짐 잔뜩 챙겨놓으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약속 밖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약속에 참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혜택을 줬고 야 내가 구원받고 뭐 잘된 게 뭐 있나 뭐 구원받고 보자 뭐 잘된 게 없네.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모든 걸 줬는데도 이 약속을 줬는데도 이걸 찾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줬지만은 사람들이 그 구원을 찾아먹지 못해가 지옥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도 못 찾아먹어가지고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연속되냐?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왜 이런 고통이 있냐? 왜 이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냐? 여러분 마음에 약속을 못 찾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이 약속대로 여러분 삶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약속이 여러분 마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다니는 도망자일지라도 하나님 약속을 주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걸 믿었어요. 요셉 감옥에 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치리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는 치리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믿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되면은 그 이후에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작은 예수와 같은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하나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입으로 시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음에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입으로는 칭의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는 시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게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입으로도 뭐라고요? 의롭다. 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칭의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 의롭다고 칭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으면 입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예. 자,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문제라고 합시다. 문제. 신앙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고 신앙에 관심도 없고 꼴통에다가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활 능력도 없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주면서 큰 소리나 치고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마음에 내 남편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마음에 믿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는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여전히 우리 남편 문제다, 저 인간 저거 언제 변하겠나, 내가 앞만 봐도 안 변할 것 같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 다 사해놨다. 그러나 우리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칭의다. 의롭다고 칭할 뿐이다. 이건 온전한 믿음 아니죠? 그렇죠? 입으로 시인이 돼야 되는. 우리는 온전하다. 의롭다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 변했다. 우리 남편 온전하다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 말만 꺼냈다 하면은 대개 남편이 좀 어때요? 자매 남편, 아이고 우리 남편 말도 마십시오. 우리 남편은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무슨 소리야, 우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입으로는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믿음이 와서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면 이건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입으로 그걸 내면 이건 마치 내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느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내가 그 같은 마음으로 이걸 내뱉을 수 있으면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능히 살릴 걸 믿으니까 속으로만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예수는 나사로가 이제 일어날 거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 내뱉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소리를 하는 이것이, 이건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안 내뱉는 거예요. 그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왔으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됐으면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면은
야, 이건 빛이 있으라는 소리와 같구나. 이건 나사로야 나오라는 소리와 같구나. 근데 여러분이 입을 다 막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소리를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괜히 또 믿음의 소리를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정함이 없는 그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믿음의 소리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또 자꾸 확신이 생겨요. 그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해봐요. 믿음의 소리를 계속 해보면 여러분 마음에도 점점 확신이 생겨요.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 없는 소리를 계속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과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어떻게 주님과 합한 마음으로 만드느냐. 그건 약속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약속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약속이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나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내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소리를 한마디 하는 것은 이건 내 소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와 같은 거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처럼 비록 여러분 입에서 나간 소리지만은 이건 여러분의 입이 아닌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합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이건 내 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건 주님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형편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하면 이제는 곳곳에서 그 믿음의 열매가 열리길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형제를 통해 저 자매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도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믿음이 자리를 잡아야 될 마음에 어떤 사람의 원망과 시비가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의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인간관계에서 얽히고 얽히고 있는 썰켜 있는 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봤던 갈라디아서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왜 율법 아래 매여 있느냐? 왜 행위 아래 매여 있느냐? 왜 형편 아래 매여 있느냐? 그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형편을 탓하고 그 사람과 얽혀 있는 인간관계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아래 매여 있구나. 내 행위에 매여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위에 매여 있고 율법 행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행위 아래 있지 않다. 옳고 그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리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오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마음은 형편에 빠져 있고 내 마음은 인간관계 시시비비 속에 있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게 약속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연약한 마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굳게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내 입이 내 입이 아니라 주님의 입과 같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주님이 명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은 이제는 형편을 바꾸고 내 자신만의 아 이거 상대방이 저 모양이든 예 그것도 바꿀 능력은 그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말, 믿음의 소리를 하면 그 믿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너무너무 재밌고 소망스러워지고요. 그게 아니면 야, 뭐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왜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 내게는 왜 이런 형편을 줍니까,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고통과 시시비비와 옳고 그름과 거기서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그와 상관없이 놀라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을 이루셨네요,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렇게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